시편 55편 1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55편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따로 떨어져 있는 시편이 아니라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 내용을 좀 기억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묵상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대적들과 관련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적들이 하는 악한 말, 또 악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들만 얼핏 보면 마치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좌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궁궐에 있는 성내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전반부 내용을 보면 광야에 있을 때나 혹은 좀 형편이 나아져서 성내에 있을 때나 똑같이 대적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부터도 보면 비슷한 패턴, 비슷한 방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먼저 12절부터 19절에 보면 대적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행동이 나오는데 12절 한번 보세요. 대적들은 어떠하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숨었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지금 대적이 누군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대적이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참고 피하고 숨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까이 지내던 사람, 참 친하게 지내던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방금 전까지 나와 친밀하게 지내던 더군다나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있었던 그런 친한 친구가, 동료가, 믿음의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이 다른 사람이 대적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15절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이 15절을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너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너 그렇게 하다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렇게 하다 너 심판받아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늘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드리곤 하지만 다윗이 아마 속이 무진장 많이 상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다고 해서 혹은 잘하던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고 해서 저 자식이 그냥 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거나 그걸 실제로 입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자식을 확 죽여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확 죽여져 버리십시오. 막.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다윗이 당하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친구가 나의 대적이 돼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16절부터 보면 다윗 자신의 행동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얼핏 보면 아주 훌륭한 신앙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친구들까지도 나의 대적이 되는 판국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참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서글픈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고 해요. 그것도 17절에서는 저녁, 아침, 정오에, 아침, 점심, 저녁에 내가 근심하고 탄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의 근심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친구였지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9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현재 현실이 어떠한가, 나의 대적이 누구인가, 나와 친밀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다 나의 대적이 되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렇기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또 반복을 해요. 20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은 대적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는 다윗의 대적이죠.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대적이냐면 나와 화목하게 지내던 자, 나와 언약을 맺었던 자, 이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목하게 지내다가 도리어 나를 치는 자가 된 거죠.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나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도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다윗의 대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물론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은 다 대적으로 살고 있고 그들 뿐만 아니라 친하게 지내던 사람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다윗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럼 또 어떻게 하는가? 22절, 23절에 나와요. 22절을 보시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격려하는데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했잖아. 이게 누구를 권면하는 걸까요? 다윗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권면하는 걸까요? 저는 둘 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마음이 너무 요동치니까 자기도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있지만 자꾸만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나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붙잡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요동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마음이 어렵지만 그러니까 네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도 부드럽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피를 흘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 삶의 반도 살지 못할 거라고 했죠. 사실은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만약에 그 당시 60년 정도 산다고 하면 대적들의 나이가 현재 30년이거든요. 30살은 됐을 거거든요. 반도 못 산다는 것은 지금 당장 그냥 콱 죽여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막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반부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만 힘들 줄 알았는데 광야 생활이 끝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이 되고 성내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대적이 판을 칩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 있을 때나 성중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후반부 내용은 그겁니다. 나의 원수들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건 줄 알았는데 나의 친구들까지도 나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원수로 돌변하는 그런 지경을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55편은 우리가 사방을 다 두고 둘러보면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평안한 때가 없는 광야에서도 죽을 지경, 그 상황을 끝내고 난 뒤에 성내에 와서도 죽을 지경, 대적과 원수를 해결할 때에도 그때도 죽을 지경, 그걸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도 친구들이 원수로 돌변해서 또 죽을 지경, 평안한 장소가 없고 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지경을 이제 다윗이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막 판을 친다고 하잖아요. 조금 과거로 돌이켜보면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더 이상 전염병이 없는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전염병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의 어려움이 끝나면 모든 어려움이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못해서 이 정도 되면 평안하겠지, 이 정도 되면 괜찮겠지 했을 때에 뜻밖의 일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마음속에 아마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 자식을 콱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다윗이 자기 대적들을, 친구였다가 배반했던 친구, 그 원수가 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느냐? 실제로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저 자식을 막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자기의 대적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찾아가주고 도와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주기로 그렇게 할 때마다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말할 때에는, 기도할 때는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런저런 말을, 속이 상한 걸 속이 안 상하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속이 상하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행동할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게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말도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막 너무 속이 막 북북 끌어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그래도 제가 좀 더 참고 그래도 좀 더 제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모쪼록 그런 모습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누구와 함께하고 있던 우리가 믿고 소망을 줄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이 넓은 세상에서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참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깊이 탄식하는지, 또 우리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많은지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광야에 있을 때나 성중에 있을 때나 도망다닐 때나 혹은 형통함 가운데 있었을 때나 그리고 대적들이 있을 때 또 친구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 언제든지 어려움 만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변함없는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소망 둘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